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프린트하우스를 안 해서 컴퓨터를 켜야 돼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게인스빌 한인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이곳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신 놀라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은혜와 또 사랑을 끼쳤던 이 주님의 놀라운 몸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랍게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만 초점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을 소개할 때에 저희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참 귀한 아들인데 결혼하고 4년 만에 난 귀한 아들인데 아마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랑 같이 있다가 어제 아침에 LA를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지금 예수제자 훈련학교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일찍 갈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는 같이 못 왔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또 기도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저희가 압니다. 어느덧 저희 아들이 이제 아들이라기보다는 형제가 돼서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제형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는 12살 넘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정말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 저한테 책을 권해주고 제가 책을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총각이고요. 더 자세한 프로필이 원하면 제가 나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숨길 수 없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기침을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게 기침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을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민족은 그 가난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감할 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가난은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사랑 숨길 수 없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것은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너무 이뻐졌어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늘 받지만 또 다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침에 봐도 예쁘고 잠잘 때 봐도 예쁘고 세수 안 해도 예쁘고 이전에 제가 볼수 없었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정말 숨길 수 없는 것은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쁨과 즐거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즐거워서 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뻐서는 울 수 있습니다. 기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건 기쁨이고요. 즐거움은 몸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메이저리그 중에서 요즘에 잘 나가는 우리의 형제 유현진이가 작년에 완봉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완봉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야구 중에서 아주 잘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 메이저리그에서 완봉승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게임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딱 5분 기뻤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1년쯤 기뻤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성취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한 5분 정도 기뻤습니다. 개그 콘서트 여러분 보시죠?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만 그건 안 되고 저희도 이민을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에 아무 때나 볼수 있지만은 이민 생활하다 보면 금요일 날 저녁은 비디오의 저녁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 그런 때. 아무튼 개그 콘서트 보시면 즐거우시죠? 몇 분, 한 시간. 즐거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신 그 영원한 기쁨은 정말 영원한 기쁨.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그런 기쁨. 오늘 성가대에 앉아서 이렇게 성가대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기쁨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교회 다닐 때에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 다녔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였죠. 우리가 한인교회, 이 한인침례교회가 작지만 저는 작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큰 교회, 왜냐하면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쁨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말씀에 1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라는 거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인스빌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유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를 찾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보면 참 놀라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통 봤던 교회와 별 다름이 없는 교회로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기쁨이 쌓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원한 기쁨,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영원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꿈꾸셨던 또 소망하셨던 것은 뭐냐면 구속받은, 주님께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그 머리에는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그 주님이 그리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거는요, 많은 돈이 아닐 수 있고요, 어떤 많은 커리어의 그 어떤 그런 성취도 아닐 수 있고요,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 기쁨의 면류관을 주고 싶으셨다라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이제 정답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 성경의 모든, 교회의 모든 대답은 그 예수님은 다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답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외의 인물들 중에서 저는 선교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좋으냐? 자기 와이프를 두 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상 그거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레디컬하게. 그 레디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요즘에는 그 번역을 좀 급진적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원래는 조금 원래 그 의미가 퇴색됐지만 원래 레디컬의 의미는 근본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시는데 제가 영어를 말해서 어떻든 레디컬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그런 근본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냐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겠냐고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면 우리의 많은 정체성 중에 하나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 배운 건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성경은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높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게 약속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믿음은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선교사가 와서 또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자, 믿음은 떠나는 것이거든요. 어디를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습니다. 본토가 주는 성경적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토를 떠난 분들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한국을 떠나서 여기로 오셨잖아요. 그럴 의미일까? 아브라함한테 본토는 어떤 의미였을까? 친척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비 집은 어떤 의미였을까? 자, 한국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마다 가급적이면 꼬박꼬박 10시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절기마다 헌금도 드리고 또 단기 선교도 나가시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시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이거 안 하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그거 안 하면 혹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 어떤 그 안정의 기반이 있거든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안 하면 이 비즈니스가 망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자녀들의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내가 그래 믿음의 생활을 잘 안 하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점점점 더 많이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결과를 맞이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교회가 땅에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도해본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기독교인인 것을 감추고 싶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은요. 왜냐면요.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왜냐면 교회에서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믿음인 것인지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정의 기반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없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정의 기반인데 그 안정의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속으로 굉장히 이제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저 뭐지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뭘 떠나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안정을 떠나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본토는요, 육체적인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 만드는 사람? 아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자였습니다. 중동지방에서 많은 양떼들을, 소떼들을 거느린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본토를 떠나면요, 우리는 미국은 방목하기보다는 울타리 안에서 양들, 소를 기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는 키르기스탄은 없습니다. 울타리 없이 그냥 산에 데려가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4월 달에 가서 10월 말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목동을 뽑아가지고 목동한테 양들을, 소를 다 몰아주고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6개월 동안 살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건지 아느냐? 다 비결이 있습니다. 아는 방법들이. 귀에다가 자기 거 표시하고요. 엉덩이에다가 인을 찍기도 하고요. 성경 그대로. 돌아오면 자기 건지 다 압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면 목동이 다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동은 돈 주고 복 받고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끼 나면 목동들이 다 압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양의 새끼라는 것까지도. 어떻든 그래서 목동들이 초원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4개월, 6개월 동안 양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면 외지에 가서 양을 먹인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자, 네가 본토에서 너는 경제적인 안정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그 경제적인 안정을 나한테만 둘 수 없겠니? 나를 믿고 내가 가라는 데 갈 수 없겠니라는 것이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안정을 두고 원래는 자기 본토가 자기 안정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내 양을 먹이고 나는 여기서 부자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만 안정을 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던지 가셨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생각이죠. 두 번째는요, 어디를 갔습니까? 친척을 떠납니다. 친척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친척은 무엇일까요? 어떤 안정일까요? 친척이 주는 안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친척이 없는 게 별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죠? 친척들이 괴로움을 많이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중동의 근대 근동 지방의 그 친척은요, 육체적인 안정입니다. 생각나시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병을 풀어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친척이 주는 육체적인 보호, 안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가 너의 모든 육체적인 안정의 기반을 나한테만 뒀다면 너는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안정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안정을 삼고 떠나셨습니까? 세 번째는 아비집을 떠났거든요. 아비집이 주는 안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제일 출세를 하면 청담동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청담동 며느리, 발음도 어렵네요. 청담동 며느리가 되면 그 여자는 성공한 여자라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속세에서는. 그런데 아무리 청담동에 시집을 갔어도요, 엄마 집이 그립잖아요. 그렇죠? 엄마 냄새가 그립고 조금 코지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살았던 그 친정집이 그리울 수 있잖아요. 바로 아비집이 주는 안정은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정서적인 안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삼고 떠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떠난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를 두 번이나 여동생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떠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셨거든요. 하나님으로만 안정을 삼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원한 기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 자유를 말합니다. 구속함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고 싶으시는. 근데 그것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떠남으로부터.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선교사 할지라도요,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지만 사역자의 길을 들어섰지만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선교지에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선교사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안정의 기반이 있습니다. 센터를 짓고 근사하게 사역을 펼치면서 거기서 안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난 게 아닙니다. 이사 온 거지 떠난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이름이 더 중요해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가 더 중요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불렀지만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믿음의 기반으로, 안정의 기반으로 삼지 않고 살면 우리는 결코 떠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스빌에 계시지만 개인스빌 안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떠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키르기스탄을 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스빌 안에서 하나님으로 안정을 삼고 매일매일 이 속에서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떠나는 삶을 매일매일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은혜 좋죠, 은혜. 그런데요, 어제의 은혜는요 오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첫 세대들이 광야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불뱀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렸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은혜였잖아요, 은혜.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어떤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그 은혜가요, 여러분 나중에 역대상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 노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700년 동안이나. 왜냐하면 은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깨뜨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그 노뱀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스빌 한인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손희영 목사님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옛날에 어떤 좋았던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육자님들이나 리더들은요 매년 주님 앞에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길 원하십니까? 예배는 늘 이런 식으로 드려내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것들을, 그 리추얼들을 반복함에 있어서 주님의 컨펌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주신 이유가 뭐 때문에 주셨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은혜를 베푸신 건데 때때로 우리는 그 은혜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거기를 인조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리뉴되어야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기쁨은요 한 번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매번 새롭게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개인스빌 한인교회가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누르구리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아과 의사가 돼서 결혼해서 아기가 둘이 있는 아주 키가 자그만한 아주 똑똑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키르기스탄의 두 번째 도시인 오시라는 지역에서 이제 비슈케 큰 도시로 공부하러 온 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공동체에서 살고 유학생들이 와서 살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집을 하나 마련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같이 몇 명이 10명 가까이 살았었어요. 그 자매도 거기 살았는데 그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은 울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왜 울게 됐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울었는데 왜 울었냐면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해보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아버지가 이제는 너는 내 딸 아니다.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된다. 이제 그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몇 자매들이 같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었거든요. 키르기스탄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의 삶을 보면서 저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그런 핍박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때는 여러분들 시대 때는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집안에서 쫓겨나고 호적에서 파가라고 그러고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키르기스탄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자매가 스위타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 병문안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 엄마가 칼을 꺼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왜냐하면 너가 예수를 믿어서 내 남편이 교통사고 났다고.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웁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리얼이구나. 살아계시구나. 이 자매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까지 그 홀드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 당신이군요. 그런 거를 같이 공감할 때 저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인스빌에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적어도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도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곳까지 찾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게인스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는 그분들 리치아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석 교수님 계시잖아요. 아마 학생체에 알아보면 누가 유학 오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게인스빌 교회가 그분들 제일 먼저 만나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만나드리고 그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기쁨 충만한 삶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어떤 그런 일들이 다이내믹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플로리다 게인스빌에 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꼭 우리 한국 민족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넓은 자리에 중국 사람 오면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 오면 어떻고 다른 쪽이 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우리가 예배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10시 예배 드리고 나면 3시부터는 그 사람들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내주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장을 허락하신 것도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그 컨설팅으로 온다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은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둘 가지고도 바꿨잖아요. 열둘 가지고도.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목사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면 이런 일들은 저절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친구 우리 황신 집사님하고 오석 집사님하고 같이 9만 명이 넘는 그 스테디움에 들어가는 거기 가봤습니다. 압도 됐지, 압도. 사람이 없는데도 압도가 됐는데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꽉 차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으면 정말 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도시잖아요. 하나님 아니고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압도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 사람들 가운데 위치했다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휴스턴의 서울교회 가정교회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 제자가 지금 이제 그 교회를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수근 목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그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휴스턴 서울교회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목사님네 교회의 좋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좋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서울대학교 교수가 꿈이신 분이 유학을 하고 계셨어요. PhD를 마치고 포스트닥을 마치고 이제 서울대학교 자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목동하고 계셨었어요. 거긴 다 가정교회들을 많이 하니까 목동하고 계셨는데요. 그 목동이 너무 좋아서 서울대학교 교수 포기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일이 너무 좋아서 원래 자기가 꿈을 갖고 유학을 와서 그 일을 했지만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로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한마디로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주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속에 면류관을 쓰고 살기 시작한다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목말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키르기스탄에, 중앙아시아에, 중동에,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기쁨이 맛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행복한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좀 찌질한 선교사구나, 고생도 많이 했겠구나, 그래서 절대 선교사랑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멋있게 하고 왔습니다. 일부러 찌질한 선교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멋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51회 생일이 지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먹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줬거든요. 이메일로 길게 써줬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이 편지 장례식 때 읽어줄래? 내 장례식 때.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딴 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우리 가족이 선교사로 산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웠다는 거죠. 이렇게 편지가 시작돼요.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인간의 아버지인 요셉이 필요했을까라는 걸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런 아버지입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건 물려주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 선교적 삶을 살면 됩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게 아니고요, 선교적 삶을 살면 됩니다. 나를 매일매일 보내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이 회복돼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시작하면 행복한 삶입니다. 그 미셔널 라이프라는 건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주님께서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요, 회복시키시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기쁨을 유통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시빌에서부터 어쩌면 넓게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40이 됐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언젠간 저도 정상적으로 살면 60이 되겠죠. 60. 그러면 저의 40대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20년 돌려주면 나 이거 할 건데, 이거 하고 싶은데 라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맞냐고. 내가 마치 60인데 20년 돌려받아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스, 였습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지금의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20년만 돌려주면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계신 거 맞냐고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20년 후에 나를 바라보면서 그때 다시 20년을 돌려주면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다. 지금 그거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지금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 행복한 거잖아요. 저한테는 선교였어요. 저한테는요. 안 바꾸고 싶을 만큼. 어떤 것하고도 안 바꾸고 싶을 만큼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유통하는 즐거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이 제 안에 큰 기쁨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사막의 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아무도 안 가본 길들이었는데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친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열어진다는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나눴을 뿐인데 그 친구한테는 마치 생수의 근원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나타나는 걸 보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 저만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런 기쁨을 누려셔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열방에 수없이 많은 모슬렘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시온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면류관으로 쓰고 돌아올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그 역사에 저는요 게인스빌 교회를 초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액티브하게, 프로액티브하게 그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결론을 내리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나의 삶의 모든 안정의 기반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기쁨이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삶이 결국은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유통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게인스빌에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삶의 믿음의 기반을 삼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난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삶으로 각자의 삶의 부르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불러주시는 예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그들을 잊었을지라도 한 번도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을 유통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개인스빌 한인교회가 그렇게 복을 만들고 복을 나눠주고 많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유통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로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